우리 예수님 사역 당시에 유대 사회는 율법과 자신들이 만든 종교 율법으로 인하여 이웃을 비판하는 정죄를 일삼고 사람을 차별하는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왜곡된 선민의식에 젖어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신들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지옥의 땔감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라고까지 정죄를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민족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기에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도 깔보았습니다. 나아가 초대교회 사도들도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유대인들을 향해 선민의식과 민족 우월감을 버려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오늘의 본문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아멘. 예수께서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뜻은 우월감과 교만한 마음으로 형제를 비판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비판에는 건전한 비판과 악한 비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구절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악한 비판은 하지 말되 건전한 비판은 필요할 때는 해야 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비판은 말씀 안에서 자신의 이성과 양심으로 진리와 불의를 구분하여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판단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올바른 판단과 건전한 비판을 하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과 15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에 속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것들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런 것들은 영적으로 식별되는 것이므로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께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아멘. 이처럼 성경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선한 것을 분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형제가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못 본 채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는 것은 위선적인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즉 형제가 주님 앞에서 죄를 짓는 행동을 모른 척 넘어가지 말고 그에게 권면하고 기도함으로 죄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구절을 쉽게 말씀드리면 세상이 말하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서를 보면 국무총리가 된 하만이 등장합니다. 이 하만은 자신의 계략으로 모르드개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략을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 아하수에로 왕이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계략이 들통난 하만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나무에 자신이 매달려 죽게 되었고 자신의 가족과 친지들도 멸절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 이유 없이 이웃을 모함하는 사람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특히 있지도 않았던 일을 있었던 일처럼 말을 만들어 상대방을 끌어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하만처럼 자신이 한 것 이상으로 되돌려봤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세상에서는 인과응보의 법칙이라고 하지만 이 법칙은 결국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모함을 풀어주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때로는 모함을 받을 때에는 정말 힘들고 모함하는 그 사람을 쳐다보면 그 분노가 확 차오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나 어떤 상황을 통해서 오해가 풀리게 하시고 모함한 사람은 주위 사람들에게서 망신을 당하고 불신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상대를 비방하지 말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본문 3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이 구절은 항상 부정적으로 형제를 판단하는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서 언급하는 이 들보, 들보는 집의 기초가 되는 큰 기둥이나 대들보를 가리킵니다. 큰 기둥과 같은 단점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은 알지 못하고 형제의 작은 허물을 찾아내어 꼬우며 비판하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다른 곳에서도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요한 1서 2장 9절과 11절 그 쉬운 성경의 말씀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며 어둠 속에 살면서 자신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어두움이 그를 눈멀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부정적으로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상태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영적인 눈으로 나 자신의 죄부터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유는 나의 죄가 형제의 단점보다 크게 보여야 형제를 비판하지 않는 참된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요한일서 2장 10절의 말씀을 또 쉬운 성경 번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의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빛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며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잘못되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아멘. 이 말씀처럼 항상 내 마음의 눈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내가 무엇을 먼저 보는지를 점검해야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또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일이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제가 다니던 저의 모교회는 당연히 많은 동기들이 있습니다. 그 동기 중에 남자 동기 중에 충만이, 이름이 김충만입니다. 김충만이라는 동기가 있는데 그 친구는 중학교 다닐 때도 얼굴도 잘생기고 공부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또 우리는 걔 공부를 잘하니까 머리가 크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놀리기도 했습니다. 그 친구는 좀 머리가 큰 편에 속하기 때문에 교회 형들이나 저희 동기들은 그 충만이 머리를 보고 배구공보다는 조금 크고 농구공보다는 조금 작은 머리라고 저희들이 좀 이렇게 형들이가 같이 이렇게 놀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했던 1997년 그 여름에 저를 포함한 남자 동기들끼리 이제 캠핑을 갔습니다. 그런데 캠핑 둘째 날 저는 그때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그때 충만이가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명호야, 나 네 모자 한번 써보자. 그래서 제가 딱 벗어주면서 시구세며 충만아, 조금 이렇게 모자를 크게 좀 했어 써야 될 거다 하고 이렇게 모자를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그 친구 조절하고 딱 썼는데 그 모자가 딱 맞는 겁니다. 그 순간 동기들이나 거기서 아무 말 못하고 이렇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순간에는 제가 머리 크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97년에 제가 졸업했다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MBC 드라마 안재욱을 스타덤에 오르게 했던 별은 내 가슴에 기억하시죠? 그때 안재욱 머리가 아주 유행했었죠. 앞머리를 이렇게 안재욱이 이렇게 싹 이래가지고 저도 그 흉내내었습니다. 흉내를 내서 이렇게 기르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길러봤는데 결국에는 나중에는 안재욱 머리가 아니라 그 H.O.T.의 문희준 머리가 되긴 했었지만 이제 그랬지만 제가 그래도 그때는 고등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머리를 길러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좀 많이 길었습니다. 그때 그러기도 모자를 딱 썼기 때문에 내 머리가 길고 충만이는 스포츠 머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자가 딱 맞는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합리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1년 반이 지났습니다. 1999년 3월 말에 군대 입대를 했습니다. 군대에 입대하면서 저는 저 머리 큰 거를 이제 머리가 작다라고 합리화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군대 갔다 오시면 아시지만 군대 가면 이렇게 군복을 받을 때 전투모는 자기 머리 써봅니다. 그때 저도 군대 가도 머리를 짧게 스포츠였는데 그때 네 사이즈 큰 게 딱 제 머리에 맞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 머리는 크구나라고 네 이제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질문이 있습니다. 제 머리 좀 커 보입니까? 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약간 배율을 조금 이렇게 좋게 만들어 주셔서 티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그때 군대에서 딱 반성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 머리가 큰 것은 생각하지 않고 충만이를 놀렸던 그 저의 모습을 그때는 충만이는 공군에 가 있었고 혼자 그래 충만아 미안하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순간부터 상대방의 그 외모에 대해서는 장난으로도 절대 지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오늘의 본문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들보와 티의 크기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자신의 들보를 생각하지 않고 형제의 티를 들보와 같이 여기는 사람입니다. 형제의 티를 들보와 같이 여기는 사람의 모습을 바리새인들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누가복음 18장 11절을 통하여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며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였습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권한이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 월권 행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월권 행위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6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이 무심코 내뱉은 사소한 말이라도 심판의 날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상대방에게 무심코 내뱉은 사소한 말이라도 심판의 날에 책임을 묻는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물며 상대방을 비판하고 정죄하면 주님께서 더 많은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마지막 절인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것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방금 읽은 이 6절의 말씀은 1절부터 5절의 말씀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비판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죄악에 대해 묵인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개와 돼지는 비판을 일삼던 종교 지도자와 바리새인들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거룩한 것과 진주는 천국 복음을 의미하므로 6절의 말씀을 종합하면 위선적인 자들에게는 천국 복음도 전하지 말라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판을 일삼던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심하게 책망하시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상황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전도를 나가면 전도지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원리와 같은 것으로 여기면 됩니다. 제가 앞에 있었던 교회에 어느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길을 가다가 항상 그분은 전도지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셨습니다. 새벽 기도 마치고 가다가 저 또래로 보이는 젊은 여성에게 전했는데 그 젊은 사람을 받고 땅에 내팽개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이렇게 이제 서로 따지고 말싸움이 자꾸 붙어 실랑이가 붙었는데 그때 그 젊은 여자가 일부러 넘어지면서 이제 사람을 친다. 뭐 그렇게 되면서 그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 좀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그런 사람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혹시 우리 가족 중에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가족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여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을 위해 반드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 건강한 교회에서 만난 소중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비판하지 말고 좋은 말로 격려해야 합니다. 또 모이기를 힘쓰고 교제함으로 서로 영적인 이익을 도모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로 돌아보고 사랑을 베풀며 선한 행동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의 모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함께 만나며 서로를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네, 이 말씀이 또 예배를 사모하고 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지 그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이렇게 구역 모임도 이렇게 사모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형제의 티를 책망하면 서로 불화할 수밖에 없지만 사랑으로 격려할 때는 서로가 화목할 수 있고 같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가심과 다툼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마음을 다해 모이기에 힘쓰고 또 서로를 향한 관심과 배려로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참된 모습은 서로 비방하지 않고 서로를 헤아려 주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게 하셔서 상대방의 작은 티를 비방하지 않게 해주시고 상대방의 단점을 서로 감싸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항상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공적인 예배를 포함하여 구역 예배도 사모하게 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교제하는 시간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화목을 도모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주님 항상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